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맺고 있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보통 왕국에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명백한 주종관계입니다. 이 관계성, 왕이 주가 되고 백성들이 종이 되는 이 관계성의 핵심은 권력이죠. 왕국의 존망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조선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봐도 그렇듯이 왕권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 왕권이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을 해야 왕국은 번영하고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그 관계, 그것은 힘의 차이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이 자기 위에 군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주신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고혈을 쥐어짜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는 경쟁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힘과 권세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힘으로 사는 존재는 끊임없이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존재는 내어주고 나누어줍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더 많이 가져서 많은 사람을 이기고 그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자기의 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내가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세상살이의 답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을 얻은 대로 열심히 힘과 권세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매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절찬리에 방영된 드라마, 여기까지만 말해도 여러분은 무슨 드라마를 말할지 다 아시고 계시죠? 스카이캐슬. 많이들 안 보시나 봐요. 네.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사실 저도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면 너무 잘 아는데 뭐 굳이 그걸 또 새삼 봐서 힘들 필요가 있냐, 마음이 아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이제 저희 딸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을 마쳐서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놀고 뭐 인성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초점을 두고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학교에서 돕고 있는데, 이제 3학년이 되면 공부의 양이 비약적으로 많아진다고 엄마가 걱정을 하고, 또 엄마의 걱정이 또 이렇게 우리 딸 혜윤이에게도 전염이 돼서 혜윤이도 아 3학년 되면 학교 가서 공부만 해야 된다는데 너무 힘들고 싫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런 고민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캐슬의 주 무대인 이 대치동을 지척에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굳이 뭐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좋은 것,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인데,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그것이 삐뚤어져서 자녀를 통제하고 좋은 것을 부모가 다 결정하고, 그래서 자녀를 더욱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몰고 그 경쟁 속에서 어쨌든 이기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태를 비꼰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결말이 기대와는 다르게 나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핫한 드라마였어요. 자기들이 지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야기거든요.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드라마의 결론은 뭐냐? 어쨌든 흙수저만 죽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결국은 금수저를 무는 것, 좋은 간판을 다는 것이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그게 진정한 답이냐를 되돌아볼 여유 없이 몰려서 너도 뛰고 나도 뛰니까 안 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달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이 세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그 근저에 깔려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너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세상에 쌓아둘래?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래?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는 것, 적금을 들어놓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땅에 쌓아놓는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헌금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적 재테크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위험부담이 있고 리스크가 큰데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쌓아놓으면 썩고 좀먹는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얼마나 안전한 금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 창고에 은행 잔고에 부동산에 보물을 쌓아놓지만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 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 파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럼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만 보면 더 안전한 금고를 소개해 주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21절에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통칭 우리가 보물이라고 부르는 무슨 보석이나 값비싼 물건이나 현금이나 재화 같은 것들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그것에 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진정한 보화라고 여기며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땅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 살 것이냐, 그것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4절에서 부담스럽게도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로 시작한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로 끝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의외로 해석이 어려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은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씀은 눈이 성하면 눈에서 빛이 나가지고 밝힐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이 성하면 좋은 눈이라는 것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눈이라는 것이죠. 네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리고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길들, 주변 조건들을 잘 분별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아니 빛에 반응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눈이지요. 눈이란 참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그런 기관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눈은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분간합니다. 여러분, 자려고 불을 방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아, 정말 모든 빛이 차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방에 불은 껐지만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작은 빛들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 지나가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내 방 불은 껐지만 아직도 잠자지 않고 공부하는 내 자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이런 불빛들이 내 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불빛이지만 그런 것들이 새어 들어와서 내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면 그 작은 빛으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100% 차단된 그런 곳이라면 눈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눈은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 어둡다 하는 그런 표현은 시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별과 지혜에 관한 기준으로 눈이 밝다, 어둡다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빛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본문에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무엇을 등불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을 창조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가로등이 되고 발 위에 등불이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여기서 건강하다는 단어를 보시면 그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화면에서, 성화면이 그 각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순전하면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순전하다라는 단어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섞인 것이 없이 아주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앞뒤를 분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앞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여기서 말하는 어두우면 혼탁하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면 우리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문이라고 하면 깨끗한 유리를 순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창문이 깨끗하면 밖이 잘 보일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끼고 여기다가 비라도 조금 내려서 창문이 먼지로 얼룩덜룩해져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빛이 많이 차단되고 나서 작은 빛만 들어옵니다.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둡겠습니까? 더 잘 안 보이겠죠. 그 얘기를 22절과 23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로 눈이 혼탁해지면, 눈이 악하면 그 자체로도 눈이 가려져서 어두울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네 눈마저 가려졌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 눈을 떠라, 분별해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치워라, 순전한 눈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분별해라,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네 눈만 깨끗하다면 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힘과 권세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비추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안전하고 복되고 영예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두 가지의 길,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땅의 보화를 쌓는 일은 악인들의 길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의인들의 길이죠. 재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이 두 개의 삶의 방식을 날카롭게 대조하여서 지금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실 길, 하나님이 복되다 하실 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삶 속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길,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스스로는 잘났다 하지만 스스로는 오만하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 있다 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으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생명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늘 이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당장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 사는 그런 두 가지의 삶의 길이 늘 대조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개의 삶의 방식,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날카롭게 교차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 가에 섰을 때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이 그의 인생에서 교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복강 이전까지 야곱은 땅의 것을, 재물을, 인정과 사랑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바리처럼 모든 사람과 싸워서 속이고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그런 삶. 그래서 시편 1편에 따르면 악인의 길, 죄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런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인생을 통해서 얻어왔었던 모든 것,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부를 이루고 또 많은 자식을 낳고 그래서 꽤나 힘 좀 쓰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이 야복강가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을 전혀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가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무너집니다. 아마 내버려뒀다면 그냥 무너져서 거기에서 야곱은 인생이 끝나고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유일하고 참된 토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나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는 나 하나님이다. 나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죠.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가 절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이건 아니야 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마음을 둘 만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뿐이야를 야복강에서 고백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절정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찾아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앞에 인도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축복은 언제나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속았지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고대 사회의 가치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바로가 가진 것은 세상 권력의 끝입니다. 재력으로나 명예로나 권력으로나 야곱은 바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한데 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죠? 바로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러나 야곱이 가진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흉년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겨서 지금 부잣집에 식객으로 들어온 그런 꼴인데 무슨 배짱으로 바로를 축복하느냐? 바로에겐 없고 야곱에게는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편드심,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되시는 것으로 야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대표되고 있는 바로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영예로운 것, 진정으로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존재로 나는 당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야곱 인생의 절정입니다. 이 절정을 위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몸소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아닌 것들을 다 살아보면서 체득합니다. 다 가졌지만 아무 소용없는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이 참된 가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배워 그리고 체득하고 쌓아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으로서 당신이 가진 것은 다만 이 한 세상의 것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소유한 기업은 나의 분깃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귀히 여기시며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기에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긍휼히 여겨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야곱뿐 아니라 우리도 여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인데 왜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왜 너희의 눈은 그토록 혼탁해져 있느냐? 왜 너희의 눈은 가치 없는 지폐 쪼가리로 가려져 있느냐? 걷어치워라, 닦아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씀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줄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러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 눈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더럽혀져 있거나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달릴수록 크게 다칩니다. 설교 초반에 스카이캐슬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향할 때에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보폭을 짧게 해서 걷는 것이 최선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다다다 달려가고 있다고 같이 달리면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고 보고 분별하여 걸어가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빛이요, 내가 너의 영광이요, 내가 너의 생명이요, 내가 너의 참된 가치.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초대장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초대를 받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고 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누가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유일한 분이시요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더러워지고 가려워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눈이 나음을 입고 우리의 눈을 가린 것들이 걷어져서 올바로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두 눈 뜨고 살아가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